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가르치시기 원하고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저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성경의 그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한, 우리의 그 실행에 관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여러분이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시면 바칠 헌자에 몸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적인 의미만 보자면 몸을 바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게 좀 더 자세한 설명해 보니까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정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참 아름다운 그런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금정역 성경에서 헌신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곳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사기서에서 딱 두 번이 쓰였습니다. 사사기서 5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 대언자 드보라, 여 대언자이면서 또 사사죠. 사사 재판관 드보라가 이제 가나안의 왕 그 야빈의 군대 대장이었던 그 시스라라는 사람과 싸워서 이제 이겼을 때 승전가를 부르는 그 장면이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승전가의 이제 그 노래의 내용 중에 이제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장 1, 2절에 보니까 이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니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여기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의 영어 표현을 보니까 when the people willingly offered themsel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자신들을 offer 했을 때, 드렸을 때, 기꺼이 자기 자신들을 드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헌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구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는 offered라는 단어, offer 이렇게 드린다, 이렇게 제공한다, 드린다 하는 이 단어를 이제 offers oneself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헌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볼 때에도 헌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신을 드린다는,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offer라는 단어가 이제 ing를 붙여서 offering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그 희생 헌물할 때 그 헌물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 헌물할 때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헌물, 번제 헌물, 또 음식 헌물, 우리가 이제 그 개역 성경에 소재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meat offering, 음식 헌물, 이렇게 헌물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 이제 쓰이는 단어가 이제 offering 이런 단어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헌신과 관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단어적인 의미에서 일단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참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것은 대단히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헌신을, 성경적인 헌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잘못된 헌신의 예를 조금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헌신되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서, 소위 교회라고 불리는 곳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헌신이 다 성경적인 바른 헌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라 불리는 그 집단 내에서 행해지는 헌신, 이것은 강요된 헌신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왜 강요됐느냐? 교리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은 공통적으로 행위구원을 가르칩니다. 행위구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내 열심,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그 착한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열심,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다, 값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러나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말만 바뀌었지, 말만 조금 바뀌었지, 좀 전에 이야기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과 사실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너희의 특심 있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거나 혹은 받았어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구원 또는 받지 못할 구원에 대한 그 공포심,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열심을 내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열심, 강요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러한 공포심을 끊임없이 주입해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러한 공포심을 끊임없이 주입해서 이 교인들, 그 집단 내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앵벌이를 시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에 기초한 헌신은 헌신을 깊이 할수록 그 집단에 깊이 빠질수록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빠질수록 더 많이 망치게 됩니다. 또 하나 잘못된 헌신은 이제 기복신앙에 기초한 헌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단들 내에서의 강요된 헌신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잘못된 헌신이 기복신앙에 기초한 헌신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현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만을 갈구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기복신앙이에요. 그래 이런 것에 기초해서 하는 헌신, 이것이 잘못된 헌신입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면 복을 준다니까, 교회에 열심을 내면 사업이 성공한다니까, 교회에 열심을 내면 그러면 시험에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열심은 우리가 절간에 가서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그 불상 앞에 앉아서 그래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그러한 마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자기 최면입니다. 그래서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참 너무 좋은 분이라서 사실 저 같으면 그런 마음으로 빌면 참 얄짤없어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너그러운 분이세요. 참 좋고 너그러운 분이셔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너무 어릴 때 믿음이 너무 약할 때 설사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어떤 기복신앙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참 주님께 뭔가를 헌신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참그 원하는 물질적인 바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다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참 동기가 잘못됐고, 참 하나님 보실 때 기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너그러운 분이셔서 그런 것들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치 그런 식의 믿음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차원적인 믿음, 최상의 믿음으로 목사들이 그렇게 자꾸 이것을 설교를 하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어떤 복의 개념은 샤머니즘적인 복의 개념, 기복신앙의 그 복의 개념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참담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 물질적인 이 복의 개념은 구약의 복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어떤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복 개념인 것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복이라는 것의 그 개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물질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을 가득 채워라. 정복해라. 모든 것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것을 정복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산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번성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뭔가를 정복하게 됐어요. 그러면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복받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다산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증표가 어떤 다산과 번영과 어떤 정복과 이런 것으로서 입증된다는 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물질적인 것들도 많게 되고 나중에 그의 후손도 엄청나게 많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뭐 자녀도 많고 또이뭐 낙타와 뭐 나귀와 이런 어떤 재물도 많게 된거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구약적인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 전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이 복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서,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복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주하셨구나. 이걸 판단받을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하늘의 모든 영적인 것으로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물질적인 복을 저 사람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는 그런 논리가 더 이상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현대교회, 배교하고 타락하는 현대교회에서는 자꾸 구약적인 것을 신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와 이 사제를 나누려는 그러한 마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십일조의 개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성전의 개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전부 그 구약의 것을 끌어와서 주일 성수도 똑같은 거죠. 안식일 성수의 개념으로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것을 자꾸 그대로 신약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복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복의 개념도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헌신의 다른 예를 또 하나를 들자면 사람이나 교단이나 교파나 단체에 대한 헌신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 우리의 심판자이신 그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 대한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사람에 대한 헌신으로 이것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 목사라는 위치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지배하기가 대단히 수월한 그러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념은 정치적 신념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 신념도 아니고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이 종교적인 신념이 가장 강한 신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라는 이 위치는 종교적인 신념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저쪽 교회 목사와 나를 비교하는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거나 또는 물질적인 것에 그동안 내가 참 살아오는데 나는 너무 못 살았어. 그러니 내가 이 목사가 된 이후에는 내가 어쨌든 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60-70평 아파트에 난 살아야 돼. 이런 어떤 탐욕에 빠지게 되거나 또 영적으로 이 목사가 무뎌지게 되면 그러면은 교인들을 자기의 그 어떤 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헌신을 강요하게 되고 그 헌신이 표면상으로는 물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목사 자신이 자신의 왕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교인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그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은 정확했을지 몰라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정확해요. 그러나 헌신이 잘못된 교회들도 많습니다. 물론 두 개가 다 잘못된 교회들도 많고요. 비록 구원에 관한 그 이 가르침, 그 복음이 정확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목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목사의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비록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의 결과는 참으로 허망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헌신을 하게 되면 이것은 참 정말 비참하고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음에 참 헌신된 바른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바른 헌신을 위해서는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그 기초가 바로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헌신의 기초 또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삶에 묶여 있어서 기계적으로 또는 공포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매가 필요하고 어떤 제재가 필요하고, 그것이 다 물론 그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 아이의 어떤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어린아이로 치자면 이 전 인류가 이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이 그런 어떤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인 것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부잣집에 한 여자가 이제 그 가정부로 들어가서 돈을 받고 그 어떤 주인을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청소도 해주고 하던 삶에서 어느덧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사랑의 관계로 발전을 해서,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그 아내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가정부로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건 의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어떤 도덕적인 법들을 지키고 하는 것은 의무였어요. 의무였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야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아직 어린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무로 그것을 규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돈을 위해서 의무감에서 그 가정을 섬기던 그 가정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더 이상 가정부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내로서, 예수님의 그 주인의 아내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돈을 위해서 하거나 공포심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해방된 이 자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종에서 아들로 변환된 사람의 섬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주인의 이 집에 들어가서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참 노예로서 그렇게 섬겼지만, 그러나 어느덧 이 주인이 이 종을 참 귀하게 봐서 양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되는 순간, 아들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아버지를 위해서, 예전엔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된 분을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지만, 일이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하느냐 아들로서 하느냐,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은혜로서 주님을 섬기느냐, 이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들로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어떤 이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자유한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주일에 모여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도 1년 365일, 365일이 아니죠. 1년 52주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왔습니다. B라는 사람도 1년 52주 꼬박꼬박 교회에 나왔습니다. A라는 사람은 주일을 성수의 개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구약 성경에 그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나오죠. 그런 식으로 그 안식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는 자유한 자로서 나는 율법에 매일 것이 없는 자지만 그러나 자유한 자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께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구약의 11조의 개념으로서 내가 이걸 떼어먹으면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이건 강도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온전한 11조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내 물질 사실은 구약의 이 율법하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0분의 1을 요구하셨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신약의 은혜의 법 아래서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더 자유롭게 많이 드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 똑같이 100원을 냈어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헌신을 해도 허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바른 기초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뼈저리게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정말 진실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한 그 인식이 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게으르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합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인식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망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지가 비례하는 것입니다.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생각할 때나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뭐 무슨 큰 죄를 졌어? 내가 뭐 살면서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내가 누구를 사기를 쳤어? 내가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다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에 빠지긴 빠졌는데 내가 그래도 수영을 한 200m까지는 수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빠진 위치가 해변에서 한 150m쯤 위치라고 생각하면 그럼 내가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와서 구원해줬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나도 할 수 있는데 누가 도와줬다 생각하면은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간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첫사람 아담의 본성에 속한 이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백만 번, 천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거울에 갖다 대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잔주름이 많은 사람인지는 저 100m 앞에서 저를 보시면 잘 몰라요. 제가 거울을 100m 앞에다 갖다 놓고 저를 보면 잘 안 보여요. 심지어 여기 10m 앞에서 봐도 저는 그래도 꽤 이렇게 매끈매끈한 것 같아요. 근데 거울을 점점 가까이 대고 여기도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여기 거울을 놓냐면요 가끔 보면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넥타이를 바로 잡는데 쓰거든요. 그래서 이 거울을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보면 아이 대기도 싫은 이런 왜냐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여기 보면 이게 아우, 정말, 이, 제가 이렇게 늙었구나. 제가 이렇게, 마음은 제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아주 뭐 쭈글쭈글쭈글 합니다. 거울을 가까이 갖다 대보면, 그럼 내가 얼마나 때가 많이 묻어 있는지, 얼마나 주름이 많은지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울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거울을 내 앞에 점점 가까이 대볼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몰라요. 여러분, 친구라는 거울을 여러분 앞에 대지 마세요. 친구와 나를 비교해 보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친구나 나나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죄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그릇이어서 우리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러야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요구사항들을 내가 다 일일이 지켜보려고 내 스스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면은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사제로 있으면서 그걸 다 지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어떤 그 육신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구원받는 그것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해보면 해볼수록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일수록 아, 이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서 깨달으면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지요. 율법에 있어서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걸다 자기는 지켰다고 그렇게 자부했어요. 그만큼 참 혹독하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매질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갖고 안 됐더라는 거예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거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좀 나도 뼈저리게 느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라는 거울,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얼마나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신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를 발견할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가망이 없는 존재인지,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율법 지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헌신의 기초는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나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나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 어떤 지혜로, 내 어떤 절제심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율법으로 안 되던 것, 내 의지로 안 되던 것, 내가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지.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른 헌신의 이 기초는 하늘의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보상, 이거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있다는 거, 이거 믿어야 합니다. 물론 현세의 보상만을 바라는 마음, 이거는 샤머니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시대에 옳지 않아요. 예.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먼 훗날 있을 그 보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은 우리가 죽어야만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뭐 3년을 더 살아야 할지 30년을 더 살아야 할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 우리 눈앞에 이것이 참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낼 수 없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치 가나안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믿는 믿음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내가 지금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빵이 없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기복신앙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상에 대한 믿음, 이것은 마치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저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장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저축을 해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 농사와 같은 거예요. 농사는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벼가 이렇게 밥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1년 사시사철을 우리가 수고하고 기다리고 땀 흘리는 가운데,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다 지나는 가운데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의 보상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한 분이, 지금 뭐 목사가 되어 있는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어떤 주실 보상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아니, 그것만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보상을 믿고 하나님께 참 충성하고 헌신하냐. 얼핏 듣기에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은 것, 그거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조금만 우리가 열심을 내면 엄청난 것들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상에 대한 믿음,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단 이것이 이 현 세상에서 당장 버튼 눌러서 나오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에 자꾸 한정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실 복 자체에 대한 것, 우리에게 하늘에서 쌓아놓고 계시는 그 복 자체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은 정당한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백만장자 아버지예요.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예요. 근데 얘네들이 저한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은 효도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아, 얘네들이 아버지가 힘들 것을 생각해서 나한테 선물을 사주시면 아버지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결코 효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상속자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게으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헌신의 네 번째 전제는 복음을 위한 헌신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경계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어느 정도 헌신이 돼 있고 참 어느 선까지는 참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딱 고선까지예요. 고선을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자신이 정해놓은 그 선까지 한도 내에서만 주님께 헌신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은 한도가 있으면 안 돼요. 구약에 헌물 중에 번제 헌물이 있었습니다. 이 번제 헌물이라는 것은 그 짐승의 각을 떠서, 그러니까 각을 뜬다는 것은 몸을 조각낸다는 거예요. 팔도 조각내고 다리도 조각내고 몸뚱아리도 조각내고 이걸 다 조각을 내서 그래서 피는 이제 번제단 아래에 이제 쏟죠. 또 바르는 피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 몸을 일부만 제단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전체를 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이게 번제 헌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손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발은 안 돼요. 하나님, 제 눈은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입은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계를, 제한을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전부가 불살라질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기롭다. 구약의 그 번제 헌물로 드려지는 그 살이 타는 냄새, 살 타는 냄새 아니에요. 고기 굽는 냄새, 살 타는 냄새. 이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향기롭다 이렇게 흡족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태워질 때,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에 대한 바른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잠깐만 점검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나 할 것 없이 하루 24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주기적으로 모든 그 일로부터 그 일을 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전적으로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 내내가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또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일들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구약에 제가 지금 안식일 성수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으신 분들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저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그거 카운트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이렇게 주어도 하늘에서 결코 보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안 믿으시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취향에 맞게 내가 믿을 것만 골라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열심을 내면 정말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은 거기 그것에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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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붙여서 주시겠다고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격려하고 다독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안 주시는 분이라면 저는 사기꾼이고 저는 참 이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목양자들을 통해서 그 양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고양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그걸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집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서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잠을 안 자고 한다고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떼어놓아야 할 시간을 떼어놓게 될 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그거 채워주실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복음의 확산과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일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우린 다 피곤해요. 우린 다 사실 건강 안 좋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겉모양,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와꾸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인가요? 와꾸? 와꾸가 다. 허우대가 멀쩡한 것 같아도 다들 여쭤보면 다들 뭐 이래요. 다들 속이 뭐 여기가 아프고 다들 종합병원이래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래요. 다 그래요. 네. 여러분만 아픈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만 시간 없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만 돈 없는 거 아니에요. 다들 우리가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을 어떻게 참 하나님께 떼어놓고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제가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청소년 때 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평생 갑니다. 학생 때 이게 되면 대부분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면서 평생 가요. 학생 때안 되잖아요. 학생 때가 제일 힘든 때 같죠. 인생에 허이 공부 제일 힘든 때 같죠. 다이 통과한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때가 제일 편했어 이러죠. 예. 근데 그때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뭔가를 떼어놓고 드리는 게안 되면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대학 들어가면 더 힘들고요. 직장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애들 낳으면 더 힘들어요. 애들 또 시집 보낼 때 보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 섬길 그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애초부터 이러한 것이 언젠가,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분들 마찬가지. 만약에 그런 것이 예전에 안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띄워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최소한 제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재능이 됐든, 시간이 됐든, 하나님, 제가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전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참 20여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제가 독립침례교회에 와서 이제 심지어 이제 목양자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어쩔 때는,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때는 장로교 때가 참 그리운 때가 있어요. 이상하시죠? 제가 이렇게 기억해보면 그때는 성도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 열심히 있었어요. 그게 무슨 기복신앙, 기복신앙이었죠. 그게 많았어요. 그게 맞는데, 그러할지라도 새벽부터 나가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남편에게 머리채 정말 이렇게 잡혀가면서도 철야 기도 가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던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독립침례교인들은 그게 약해요. 이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약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저 자신도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 직책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주님께 헌신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막 강요하는 성격이 못 돼요. 제가 이런 설교 지금 이뤄 드리는 게 이게 1년에 몇 번 안 될 거예요. 저는 원래 제 성격 자체가 누구에게 이렇게 그 아쉬운 말이나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해 하는 성격이, 알아서 해. 그리고 저는 제 일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원래 그게 제 성격인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해서 독려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교도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중에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결단하세요. 그 결단해야만 그게 시작이 돼서 그게 가능해져요. 그걸 결단하지 않으면 평생 못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 우선순위가 잡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 가정을 오픈하고 기꺼이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 지갑을 털어서 다른 지체들에게 밥을 사고 궁핍한 지체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그것이 기쁩니까? 내 차를 기꺼이 내가 주님께 드려서 그래서 기꺼이 지체들의 발이 되도록 돕는 일이 기쁩니까? 이런 거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습니까? 아이를 돌보는 재능이 있습니까? 음식을 잘 만드는 재능이 있습니까?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재능이 있습니까?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이 있습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습니까? 또는 아무것도 못하는 재능이 있습니까? 어찌되었건 어떤 재능이 있건 간에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재능을 주신 그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재능들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헌신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미쳐서 살아갑니다. 이 헌신됐다는 말이 조금 말을 바꾸면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쳐서 살아가요. 그것이 직장에 승진하는 거에 미쳐서 살건, 공부에 미쳐서 살건, 사회적 명성을 얻는데 미쳐서 살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미쳐서 살건,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것에 미쳐서 살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에 미쳐서 살건, 이념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건,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다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미쳐서 사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 건강, 아이고 아파. 아픈 거 따져보세요. 평생 아픕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이고 시간 없어. 예, 평생 시간 없으셨어요. 그렇죠? 나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게 되면 나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그건 당연히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육신의 열매 맺힙니다. 내 기질 나와요. 내 성질 나와요. 내 성깔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할 수도 있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할 수도 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절 4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제가 뭐 강해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어떤 그 내용만을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방식과 하늘의 방식이 있습니다. 땅의 방식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하늘의 방식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새로운 본성에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열매는 생명입니다. 복음에 헌신된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고, 하늘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어리버리하신 분도 아니고 어영부영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어조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토해내고 싶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난 너를 좀 토해내고 싶다. 난 네가 좀 참 역겹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행위를 보면서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너 정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준 것의 의미를 전 너 알고 있는 거니? 너 참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혹시 나는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혹시 그런 심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감정이 있고 사랑하시는 감정이 있고 화를 내시는 감정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대충 속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면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등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에 차등을 두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지옥에도 차등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지옥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 헌신된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기왕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 대충하지 마시고 헌신된 삶을 사십시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이고 또 저 세상을 위한 다가오는 세상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저축이에요. 가장 이윤이 많이 붙는 저축인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제가 오늘은 조금 우리의 상태를 조금 점검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좀 되돌아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열심을 내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조금 주저앉아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참 계속 정체 상태에 있고 진보하지 않고 나는 왜 늘 이런 식일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변화가 있습니다. 잠깐 주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찬송 한 장 하십시다. 759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759장입니다.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저희가 찬송을 한 장 좀 부르십시다. 759장입니다.
예수 위 한삶 가치 있는 삶 주님 기쁘게 하기 원하네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 삶이라 오 예수 주와 구주 날 위해 죽으사 속죄하신 주 위해 내 삶을 드려요 나 주님밖에 없네 나의 맘 드려요 이제부터 날 드려요 오 주 예수께만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갈보리에서 내 죄 지셨네 주의 사랑이 날 이끄시니 이가 들어가며 모두 드리리 오
4절 하십시다.
짧은 인생을 주 위해 사네. 나의 보배요 빛이신 주님, 주가 부족한 이로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저희에게 참 마련해 놓으신 그 보상,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한 모든 그 일들에 대한 그 보상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참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참 열심을 안 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눈을 통해서 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단 한 가지 너 내 말을 좀 믿을래 하고 그렇게 요구하실 권한이 하나님 분명히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 모든 지체들,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아주신 우리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치 눈으로 본 듯이 또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믿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하고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중에 천국에 가봤더니 모든 다른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참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주님, 저희 복된 소망 침례교회로 모였던 지체들은 참 이런 것에 대한 참 격려가 너무 적어서 참 보상이 너무 적다면 그것은 분명히 제 책임일 것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효과적으로 우리 지체들을 격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보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충분하게 정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